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결말이 이미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걸 아주 확실히 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마음은 엄청 편안해지겠죠? 불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그 결말에 걸맞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더 치열하게 살게 될까요? 아니면 뭐 어차피 다 잘 될 텐데 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인생에 막 잡초가 자라든 말든 내버려 둘까요?
아, 슬프지만 아마 열의 아홉은 후자일 겁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뇌는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경로를 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와,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군요. 사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탐구에서 아주 깊게 파고들 핵심 딜레마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존 오스월트 박사님의 이사야서 32장과 33장 강의 내용입니다. 이게 기원전 700년대에 쓰인 아주 낡은 고대 문서잖아요?
네, 기원전 710년에서 705년 사이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막 직장 상사한테 깨지거나 통장 잔고 보면서 패닉에 빠지거나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현대인의 심리랑 너무 소름돋게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오스월트 박사님은 이 자료를 관통하는 주제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 이렇게 요약하셨거든요. 당시 상황이 대체 얼마나 끔찍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단 1분도 기다리지를 못했던 건가요?
그 기원전 710년경의 중동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아, 역사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고대 세계에서 잔혹하기로 아주 악명 높은,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군대였거든요. 이들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완전히 짓밟으면서 유다 왕국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와, 나라가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네요.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다니던 회사가 내일 당장 부도 처리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불치병 진단을 받은 것과 같은 엄청난 패닉 상태였을 겁니다. 이성을 도저히 유지하기 힘든 공포죠.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극심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려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하지만 지도자들 눈앞에는 당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아수르의 대군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즉 이집트의 군사력과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아,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려고 했던 거군요.
네. 당장 엄청난 돈을 싸들고 가서 이집트의 용병과 병거들을 사오면 이 눈앞의 공포를 당장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앞선 기록들 내내 그 이집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경고의 사이렌을 울렸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 자료를 쭉 읽다가 진짜 좀 당황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렇게 계속 경고하고 저주를 막 퍼붓다가 32장에 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보라! 이러면서요.
아, 네. 그 극적인 전환점이 참 인상적이죠?
네. 이집트를 의지하던 그 눈 멀고 귀 먹은 지도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완전히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될 거라고 갑자기 선언하잖아요.
네. 오스월트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새로운 통치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 바로 절대적인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요?
네. 이전에 부패한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자들을 오히려 고귀하다고 포장해줬거든요.
아, 관모술수나 거짓말을 잘하는 게 막 뛰어난 정치적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왕의 밝은 빛 아래서는 더 이상 악한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예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가 되는 거죠.
오, 그거 진짜 통쾌한데요?
이런 투명한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뭘까요?
이전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하느라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와, 완전 공감됩니다. 막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고 나중에는 그 두 개를 다 기억해야 하는 피곤함에서 해방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해결책이 약속되어 있는데 대체 사람들은 왜 그걸 못 기다리고 그 이집트의 병거를 빌리러 막 뛰어갔을까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두려우니까요.
아니,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집안에 메인 수도관이 빵 터져서 거실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밸브를 잠그러 가는데 실에
대신에 그 밸브를 잠가줄 기술자를 고요히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력 접착 테이프를 집어들어서 터진 파이프에 막 미친 듯이 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맞아요. 딱 그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물이 콸콸 뿜어져 나오니까 불안해서 단 1초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장기적이고 보이지 않는 해결책보다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도파민이요? 결국 생존 본능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고대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번쩍이는 이집트의 마차와 말들이 바로 그 강력 접착 테이프였던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진짜 다를 바가 없네요.
전혀 다르지 않죠. 내면의 아주 깊은 불안이나 인생의 근본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가만히 원인을 성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다들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찾잖아요.
맞아요. 막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는 자기 개발 앱을 1년치 결제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막 유행하는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밀어넣거나 홧김에 이직을 해버리거나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가시적인 위안을 당장 얻으려 하는 거죠.
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착각이 우리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묘한 방향으로 탁 틀어지는데요. 앞서서 그 완벽하고 투명한 왕국이 올 거라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네,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사람들의 그 안일함을 아주 매섭게 질타하는 내용이 훅 들어옵니다. 마치 그 좋은 약속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독이 된 것처럼요.
네, 이게 이사야의 아주 전형적이고 놀라운 화법입니다.
아, 화법이요?
위대한 희망과 약속을 툭 던져준 직후에 반드시 그 약속을 내 게으름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고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와, 팩트폭력이네요.
본문에 보면 겉보기에는 아주 풍성해 보이는 포도 농사가 결국 실패하고 그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포도밭이 망한다고요?
네, 오스왈트 박사는 이 포도밭이 단순히 진짜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약속을 받고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사람들의 마음밭을 은유한다고 분석합니다.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자란다? 아, 저 원자로에서 이 부분 설명할 때 등장했던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지의 일화가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콜리지 일화가리죠?
네네. 그 콜리지의 지인 중 한 명이 평소에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니까 아이들을 어떤 종교나 도덕적 규칙으로 막 억압하지 말고 그냥 자연 상태로 완벽하게 내버려둬야 한다. 이렇게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묵묵히 듣던 콜리지가 나중에 그 지인을 자기 집 정원으로 초대하죠.
네, 근데 그 정원이 온통 잡초로 뒤덮여서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면서요.
네, 지인이 기가 막혀서 아니 꽃을 가꾸려면 흙도 파고 치열하게 싸워야지 대체 이게 무슨 정원이냐고 막 따졌죠.
그때 콜리지 대답이 진짜 예술이잖아요.
올해는 내 정원이 어떤 억압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 뒀다네 이러잖아요.
네, 아주 통쾌한 일침이죠.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 아닙니까? 꽃은 피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잡초는 내버려두면 알아서 자란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이라는 게 단지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잡초를 키우는 가장 적극적인 비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궁극적인 승리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하는 매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와,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깨끗한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질서와 가시덤불이 순식간에 그 자리를 꿰차게 마련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딴지 한번 탁 걸어보겠습니다. 원자료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범천연설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 범천연설, 네.
영어로 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해서 결국엔 다 알아서 잘 풀릴 것이다, 팬아웃 할 것이다 이런 태도요.
네, 말장난은 섞은 신학적 농담이죠.
솔직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결국 좋은 곳을 향해 갈 거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마음을 좀 푹 놓는 게 지극히 당연한 심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약속을 받아놓고도 매일매일 잡초를 뽑으면서 전전긍긍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그 약속에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이건 매일 불안에 떨며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에 훨씬 가깝죠.
물리적 법칙이요?
영적인 삶이나 개인의 내면적 성장에는 정지기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지기어가 없다.
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뒤로 쭉 밀려나거나 무조건 둘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서 중학생의 여름방학 비유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여름방학이요.
네. 그 두 달간의 방학 동안 책을 단 한 장도 안 보고 완벽하게 손을 놓으면서 푹 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개학 첫 달은 작년에 배웠던 걸 다시 떠올리느라 완전히 허비하게 되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죠. 뇌는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를 아주 빠르게 끊어버리니까요.
아, 과학적이네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확실한 퇴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모든 게 알아서 잘 풀릴 거라며 스스로의 성찰을 완전히 멈춰버리면 그 안일함은 곧장 영적인 퇴보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는 없다. 무조건 뒤로 밀려난다. 와, 이거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방치되어서 가시덤불로 꽉 뒤덮여버린 황무지대 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다시 옥토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죠.
무작정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잡초를 뽑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본문에서는 그 시안을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로 아주 명확하게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성령이 임해야만 그 메마른 광야가 비옥한 밭이 되고 결국 숲이 된다고 선언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의 본질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가 뚝 떨어지거나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거나 막 방언을 터뜨리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쫙 나열될 것 같잖아요.
네, 극적인 현상들을 기대하기 쉽죠. 하지만 이사야서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본문은 성령이 임한 결과로 공평, 의, 평안, 조용한 신뢰 이런 것들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기적이나 초능력 같은 외적인 은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내면, 즉 성품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딱 명품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원자료에서 실용성, 즉 유틸리티와 열매라고 부르는 캐릭터를 극명하게 구분하잖아요.
네, 아주 탁월한 비유죠.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특별한 능력, 즉 실용적인 은사는 어쩌면 가짜 짝퉁 명품 가방처럼 겉보기엔 아주 정교하게 위조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조차도 그 실용적인 능력을 감쪽같이 흉내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속이는 데 쓸 수 있죠. 어쨌든 가짜 가방에도 물건은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맞아요. 기능은 하니까요. 하지만 열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조용한 신뢰나 평안 같은 깊은 품성은 그 명품 가방을 이루는 최고급 가죽 원단 그 자체와 같습니다.
겉모량은 베낄 수 있어도 그 본질적인 소재 자체는 결코 위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오스월드 박사님은 이 성령의 주된 목적이 사람들을 막 흥분시켜서 방방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명품 같은 품성을 조용히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이랑요?
네, 사실 에스겔서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이 규칙이나 법을 너무 어렵게 잘못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지킨 게 아닙니다.
아, 룰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완벽한 법을 일상에서 지켜낼 내면의 동력, 즉 능력이 인간에게 아예 없었다는 거죠.
아, 능력이 없었다. 비유하자면 엉망진창 지저분한 방에 사는 사람한테 당장 방을 치워라 이렇게 완벽한 청소 규칙을 적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것과 같네요.
정확합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낡고 더러운 방을 한번 정결하게 싹 치우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통해 그 규칙을 기꺼이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의 원단을 싹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와, 내면의 원단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백성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죠.
앞서 아수르가 막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가만히 돌이켜 쉬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말 타고 이집트로 막 도망가려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조용히 고백합니다.
네, 이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자료에서는 이걸 현대인들의 아침 묵상, 그러니까 큐티 같은 시간과 연결지어서 설명하시던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게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루틴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눈을 뜨자마자 내 머릿속을 꽉 채우는 압도적인 할 일 목록과 일상의 불안 앞에서 오늘 하루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우선순위를 매일 아침 내어드리는 아주 치열한 항복의 행위인 것이죠.
치열한 항복. 여기서 본문이 하나님을 부르는 세 가지 직분도 나오잖아요. 재판관, 입법자, 왕이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저는 사실 처음에 재판관이라고 해서 막 단순히 법정에서 무서운 표정으로 망치 두드리면서 유무죄를 가르는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렸거든요. 근데 원자료의 설명은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오스월트 박사는 훨씬 깊은 의미를 짚어냅니다.
망가져버린 우주의 코스모스를 원래의 아름다운 디자인대로 다시 되돌리는 질서의 회복자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매뉴얼을 처음 작성한 입법자이자 그 기계가 다시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망가진 부품을 세심하게 고치는 재판관이며 이 모든 회복된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와, 그 세 가지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주님이 이렇게 온전한 통치자로 내 삶에서 온전히 높임 받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그 피곤하고 벅찬 시도를 멈출 수 있는 거네요.
네,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엄청난 자료를 막 몰입해서 읽다가 진짜 브레이크가 확 걸린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다 좋거든요. 질서의 회복자도 다 좋은데 33점 본문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소멸하는 불 혹은 영영이 타는 불이라고 무섭게 묘사하는 대목이 훅 나옵니다.
네,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잖아요. 누가 이 타오르는 불 속에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네, 엄격한 조건들이 나열되죠.
잠깐만요. 이거 완전히 해위 구원론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그 거대한 용광로에 들어가서 타 죽지 않으려면 이 어마어마한 도덕적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100점 만점으로 지켜낸 사람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결국 다시 그 지긋지긋한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고 당연한 지적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죠.
그렇죠.
네가 완벽하게 착하게 살아야 불에 타지 않는다는 일종의 협박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텍스트가 쓰인 히브리어 원어의 아주 깊은 의미, 특히 루아흐라는 단어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루아흐요?
네, 루아흐는 바람, 숨, 그리고 영혼을 모두 의미하는 다위적인 단어입니다. 오스월트 박사는 이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해석해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뿜어내는 영, 그러니까 외부 성령의 도움 없이 오직 내 알량한 힘만으로 만들어낸 그 인간의 영은 결국 그 거룩한 불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뗄감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뗄감이요? 아니, 내가 애써 쌓아올린 그 착한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태우는 불쑤시개가 된다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덕성,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뇌물도 안 받고 정직하게 살았어, 이런 식의 자부심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결국 나 자신을 뿌듯해하는 마음이죠?
맞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하겠다는 자기 과시나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죠.
아, 바리새인들.
그들은 도덕적 체크리스트로 치면 완벽한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오만함과 정죄함이라는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와,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타고 있었네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 하는 이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앞에서는 순식간에 타버리는 피 묻은 누더기 혹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기를 쓰고 지켜낸 규칙들이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하나님의 불에 다 타버린다는 거군요.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빠져있던 딜레마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바울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막 자랑했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결국 그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했으니까요.
그렇네요.
영원한 거룩한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 수 있는 의로움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낸 자기 증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 오직 사랑과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우러나오는 거요?
네. 내 유틸리티, 즉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맺어주신 진짜 캐릭터, 그 열매를 입은 사람만이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는 땔감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성령이 주신 불연성 소재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와, 전문가님, 이거 정말 압도적입니다. 저는 그게 숨막히는 도덕적 체크리스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알량한 도덕성을 포기하라는 완벽한 은혜의 선언이었군요.
맞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였던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넓은 대화를 서서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32장과 33장을 통해서 정말 아주 치열한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같았죠?
당장 눈앞에 위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강력 접착 테이프만 찾아서 막 감아대던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안일함이라는 내 마음의 잡초를 과감히 뽑아내고 우주의 질서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고요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내 의로움을 뽐내는 대신 성령이 맺어주시는 진짜 품성을 입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통찰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생한 현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매일 흔드는 오늘 하루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줄 이집트의 병거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우주의 매뉴얼을 직접 쓰신 질서의 회복자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타이밍을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치매이자 확실한 퇴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네, 지루한 시간 낭비처럼 느끼죠.
하지만 모든 것이 1분 1초 단위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즉각적인 만족과 쇼폼 도파민에 완전히 중독된 이 2026년의 현대사회에서 내 얄팍한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고요히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미친 속도에 맞서는 가장 격렬하고 능동적인 저항 아닐까요?
와, 가장 격렬한 저항.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을 덮치고는 그 엄청난 불안과 할 일 목록 앞에서 이 치열하고 능동적인 기다림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첫 5분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답을 스스로의 일상 속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